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소득 신고서 등 납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클린턴 후보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1,06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34.2%의 세금을 냈습니다. 또한 전체 수입에서 약 10%는 기부금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린턴 부부의 수입 중 약 300만 달러는 인세 수입이었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연설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었습니다.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팀 케인 후보 역시 납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케인 후보는 약 30만 달러의 수입의 25.6%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이번 납세 자료를 공개하면서 상대 진영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납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납세 자료 공개를 약속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합의금 10억 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2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금액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위안부 관련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같은 날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치유 재단을 설립한 사실을 설명했고 기시다 외무상은 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두 장관의 전화 통화는 30분간 이뤄졌으며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경제적 베타 수역에 낙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세르게이 이바노프 비서실장을 경질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외교관 출신인 안톤 바이노 부행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은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외교관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크렘린 부행정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크렘린궁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할 법률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정책 이행을 감시하며 대통령을 위해 국내외 정세 분석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전 실장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난 4년 8개월간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바노프 전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연방보안국장으로 있을 때 부국장을 맡았었으며 국방장관과 제1부총리를 역임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캄보디아가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12일 장윤곤 신임 북한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실 관계자는 훈센 총리가 장 대사에게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육자회담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센 총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육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2003년 8월에 시작됐지만 2009년 4월 북한이 불참을 선언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1일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같은 날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다우 산업 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0.6% 오른 18,613의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 S&P 500 지수도 0.5% 오른 2,185에 나스닥 지수 역시 0.5% 오른 5,2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급속한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IMF는 12일 발표한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2020년 6%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채무가 늘어나고 생산설비 과잉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8월 13일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10년 만에 200명이 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올 들어서만 주민 60여 명을 공개 처형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use public executions to intimidate and to spread fear.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하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북부지방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낮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된 후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200명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공개한 난민 입국 자료에서 이날 현재 3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197명을 기록했던 지난 3월 말 이후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이로써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200명이 됐습니다. 최근 입국한 탈북 난민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그리고 14세 미만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나머지 1명은 남서부 유타주에 정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가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처음 입국한 것은 지난 2006년 5월이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 들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공개 처형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주민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김정은식 공포 정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올 들어 8월 현재 북한 당국이 주민 60여 명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30여 명의 2배 수준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처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처형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무리하게 노력 동원 전투에 주민들을 내몬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가 연이어 강행되면서 무리한 상납금 강요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공개 처형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200일 전투는 공장기업소에서 그야말로 반발켜가면서 일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북한의 국영기업이 뭐 30%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장사나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을 갈취하는 형식으로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봉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공포정책 칼끝을 이제 아래로 겨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탈북자들을 체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과 탈북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2월 초 보위성이 탈북자 가족과 송금 브로커 수십 명을 체포해 간첩 혐의로 처형했고 4월엔 양강도 해산에서 돈을 받고 주민들의 탈북을 지원해준 브로커 10여 명을 체포해 총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대북 민간 방송인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는 지난달 말 중국으로 탈출하려다 붙잡힌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측 국경 경비대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실토하는 바람에 북한 당국이 이미 전역한 이 국경 경비대원의 집까지 찾아가 붙잡은 뒤 공개 총살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않는 게 북한 당국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그만큼 탈북 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3월 보위기관에 주민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면 돈벌이 생각이나 사회 불평만 늘고 종파 음모도 커지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0일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말에도 보위기관에 200일 전투는 사상전이므로 사상전에서 누락된 주민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며 3.12 상무가 전국적 범위에서 활동을 재개해 무직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2 상무는 통행증 없이 무단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탈해 활동하는 이른바 유동인원을 단속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14년 3월 12일 결성된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6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인 200일 전투를 강행하면서 주거지 이탈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제재로 외부 지원이 크게 줄고 내부 재원도 고갈되면서 노동력 말고는 가용수단이 없어지자 이런 직장이나 거주지 이탈자를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고위층의 국한에 펼쳤던 공포 정치를 주민 계층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대북 제재와 외부 정부의 침투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과거와 다르다는 걸 지금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었고 지금 중국이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중국도 가세할 때가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이었고 지금 최근에는 김정은을 서해 인권 제재하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북한 주민이 지금 알아간다고 봤을 때 이제 뭐 간부고 백성 이거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유포시키는 사람들은 뭐 처형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김 대표는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공포 정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올 들어서 주민 60여 명을 공개 처형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처형이 공포 정치의 수단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함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use public executions to intimidate and to spread fear amongst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공포를 확산하려고 공개 처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공개 처형이 정상적인 형벌이 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패딩턴 부회장은 공개 처형이 분명히 국제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is credible because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ublicly executing.
패딩턴 부회장은 공개 처형이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사형제는 물론 공개 처형을 중단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BOA에 이번 소식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not at all surprised. This is a trend that goes back.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It goes back to actually early 2009.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공개 처형 집행은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you know, it's an indication of Kim Jong-un has still not yet consolidated power.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종종 집행된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도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공개 처형은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의 박지현 간사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된 사람이 이번에 알려진 것보다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온 숫자가 60여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공개 처형을 진행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련서나 직결서, 교화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서 공개 처형하는 것은 공개 처형이 아니고 비밀 처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형에 대한 그 숫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박지현 간사는 또 공개 처형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연합의 쇼티 대표는 북한 체제를 바꾸는 것만이 공개 처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we need to be very, very straightforward communicating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We want to work with them for regime change.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과 협력해 체제를 바꿔야 하며 북한 주민들도 공개 처형이 자행되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패딩턴 부회장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 공개 처형 같은 공포 정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억류 시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영사 접근을 차단당한 채 장기간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했습니다. 보통 6, 7개월 만에 발표하는 경고를 이번엔 불과 3개월 만에 새로 올렸습니다. 미국 시민은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국무부의 권고가 이번에도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 체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수 있고 특히 억류 미국인은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여행경보에 추가된 이 같은 조항은 북한이 지난달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14명의 미국인이 억류됐고 개인 여행자나 단체 관광객 일원 모두 억류 대상이 됐었다는 설명은 기존 경보 내용과 같습니다. 과거 미국 시민의 체포를 막거나 억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여행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북한 여행을 가겠다면 북한 내부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지켜질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USB 드라이브나 CD-ROM, DVD,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 모두 검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여행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해도 북한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모든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어떤 종류의 매체도 소유해선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돼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여행경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행동에 옮길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모독하거나 그들의 이름, 사진 등을 잘못 다루는 행위, 종교 관련 상징물을 남겨두는 것을 포함한 종교활동이나 개종행위, 그리고 인가받지 않은 정치활동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국내 여행,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 환전, 사진 촬영, 음란물 반입, 외국인 전용후에 상점에서의 물건 구입, 정치 구호물이나 지도자 사진의 제거 혹은 훼손 모두 범법행위로 취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여행경보는 또 억류 외국인들이 영사접견을 차단당한 채 수주 동안 조사받은 뒤 공개적으로 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거나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은 미북 간 잠정 영사협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 혹은 구금한 뒤 나흘 안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외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틀 안에 스웨덴 대사관 측에 영사접견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례처럼 영사접견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은 유엔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터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3월 2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5개월 넘게 영사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고 김동철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체포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과 함께 오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임을 부각하면서 이를 둘러싼 야당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5 이행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22705를 공개리에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반대가 중국의 안보리 대북결의 22705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really doubt very seriously that this will have major effects on 2270.
중국은 사드 반대와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한 반대를 구분하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드 문제가 중국의 22705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약속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22705가 흔들리고 있는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22705 이행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국의 22705 이행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비교했을 때 더 잘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균형점은 중국의 대북 적대감이 커지는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적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사드 문제로 중국의 22705 이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aybe they will implement less of it to show their displeasure, but they won't entirely. They're committed to doing it. They've said they're going to.
중국이 사드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할 것이며 다만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여부만이 관심사란 지적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22705 이행에 대해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만큼 중국이 이행을 완전히 떠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2705 이행이 전면 중지될 경우 중국은 북한 핵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며 이 때문에 이행 전면 중단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22705를 위반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더 열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22705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y won't say that they're going to break it, but in effect they are. And their support of North Korea.
고든 창 씨는 사드 배치로 미한 두 나라가 한반도에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의 대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중국의 2270호 이행은 느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2주 만에 대외용 라디오 매체를 통해 난파 공작원 지령령으로 보이는 새로운 내용의 난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북한 평양방송은 12일 정규 보도를 마친 0시 45분부터 4분 30초 동안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27호 탐사 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정보 기술 기초 복습 과제라며 다섯 자리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북한이 지난달 15일과 29일 내보냈던 난수 방송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관계 당국은 난파 공작원들이 실제 난수 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아 탈북 인사 암살이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리우 올림픽에서 이색 메달 순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나라별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2016 리우 하계 올림픽에서 11일 현재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 등 4개 메달을 획득해 금메달을 기준으로 한 종합순위에서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색적인 집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메달스퍼 캐피타는 국내 총 생산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이 11일 현재 이번 올림픽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올림픽 종합순위를 매기는데 참가국의 부를 무시하는 것은 다소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GDP를 기준으로 한 순위 집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222억 달러로 이를 4개 메달로 나누었을 때 메달 1개당 GDP가 55억 달러가 되면서 지금까지 메달을 딴 50개국 가운데 가장 적은 GDP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키르기스스탄과 조지아, 몽골, 코소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45위, 한국은 2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사이트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에서는 2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총 2,515만여 명으로 약 620만 명당 한 개의 메달을 딴 셈입니다. 인구 비례 메달 순위에서는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조지아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7위, 미국은 31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유럽 국가인 폴란드가 올 상반기에 17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가족 노동 사회정책부 대변인은 이 방송에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에는 482건의 노동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최근 수년간 폴란드 파견 노동자 수를 두 배로 늘려줄 것을 폴란드 측에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취업을 하려면 고용주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은 뒤 각국 주재 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노동자에 대한 입국사증, 즉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앞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아시아센터는 북한 노동자 관련 보고서에서 폴란드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783건의 노동 허가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 전직 정보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 무역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한미경제연구소 인터넷에 게재한 논문에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로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지만 중국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은 7억 9,600만 달러로 1월부터 3월까지에 비해 31% 증가했습니다. 북중 국경 도시인 양강도 해산에 세관과 기차역, 주유소 등 새로운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미 존스 허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사이스 미한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6월 27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해산에 있는 기존의 세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해산 청년 광산에도 낡고 허름한 건물 대신 파란색 지붕을 가진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원유 판매소, 즉 주유소와 작은 시장이 생겼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해산시는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하는 국경 도시라며 새로 단장한 광산과 세관, 주유소는 활발한 경제 활동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의 김현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유해를 매장하는 집단 매장지 조사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박형주 기자입니다.
이영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인권유린 피해자의 유해를 매장하는 집단 매장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북한 내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라고 하면 어떤 곳을 얘기하는지 좀 자세히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순수하게 이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묻힌 곳을 이제 그 특별히 찾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수용 시설이나 감옥 같은 시설 또는 뭐 관리소나 교화소나 이런 곳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네.
또 이제 그 관리소 같은 데에서 뭐 오래된 강제 노역을 막 하다가 이제 그 사망을 이르는 경우에 시신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네.
또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또 뭐 과중한 죄를 씌워가지고 그 공개 처형 또는 어떤 뭐 비공개 처형 이제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을 해서 비공개 처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렇게 공개 비공개 처형을 해서 또 나오는 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시신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한 곳에 각 지역마다
네.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의 시신이 묻힌 곳들을 우리가 이제 집단 매장지라고 이제 쉽게 부를 수가 있고
네.
그곳이 그분들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고 한지 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실태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는 인권 단체들은 또 익숙하신 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이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 정권이 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정권은 아니고요.
예.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 내에서 정치 사회적인 큰 변화, 격변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네.
그게 뭐 이제 남한과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통일의 시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북한 내에서 권력이 불안정해져서 뭐 쿠데타나 또는 정권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흔히 전환기라고 부르는데요. 정치적인 네. 사회적인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전환기가 되었을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과거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반됐던 나라들에서 이제 그 전환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동안 묻혀 있고 덮여 있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인권 문제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심각했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시신들이 어디에 묻혀 있고 또 이분들이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또 누구인지를 찾는 작업들이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들의 책임, 법적인 책임 또는 어떤 사법 어떤 그런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네.
대부분의 이제 인권 침해 사례들 가해자들은 법정에 이제 불려가게 되는데요. 법정에서는 이제 진실을 그 확인을 하기 위한 과정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숙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신이라는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측면에서 이 가족을 억울하게 뺏기고 또는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과 이제 피해자 가족들을 어떤 분들이 진짜 피해자 가족들인지를 찾기 위해서
예.
이 시신이 마찬가지로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망자와 또는 실종자의 유해와 이제 그 피해자 가족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 관계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해나 유고를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과거에 잃어버린 또는 빼앗긴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조사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일치율을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네.
또는 이제 그 시신 주변에 있던 어떤 그 물건들, 어떤 그 유품들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가족이랑 예.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북한에서 남아 있는 그 뭐 당연히 북한이라는 사회도 국가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이제 명령한 자, 집행한 자 또는 그 피해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어떤 그 인적 기록 사항들이 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분명할 텐데
네.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또 입증이 되면은 피해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잃어버린 어떤 그 그동안 겪었던 고통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국가적인 어떤 방조가 필요한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예.
그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에 이 시신이 묻힌 곳들을 찾는 과정이 아주 그
예.
기초적이고 아주 또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인권 유린 피해자 배보상 문제 또 가해자 처벌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에 네. 이런 그 매장지가 얼마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저희가 뭐 대략은 뭐 한 뭐 적게는 몇백 개 한 3, 400군데 정도에서 많게는 이제 수천 개 사이트 천개 위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제 그런 걸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보게 되면은
네.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그 킬링필드 1970년대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추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해를 한 경우가 한 뭐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을 살해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묻힌 장소를 이제 그 이후에 캄보디아 정권이 무너지고 폴포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확인을 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그 집단 매장지가 무려 2만 개에 가까운 위치가 확인이 됐고
네.
그중 상당수는 이제 관리소, 정치범수용소, 뭐 관리소라고 부르는 지역, 교화소 또는 감옥 또는 이런 보위분 안전부의 조사시설 같은 그 주변에 사람들의 시신들을 멀지 않은 곳에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매장한 그런 어떤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북한 인권 단체들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의 위치를 파악해 놓은 곳들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숫자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준비를 해둬야지 북한의 전환기가 왔을 때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현장 보존 작업 그리고 증거 확보 작업을 벌일 수 있겠다라는
예.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직접 그 현장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에 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십니까?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미 그 남한으로 오신 그 우리 북한 주민들,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약 3만 명 가까이에 이제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3만 명의 그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들께서는 이제는 거의 사실상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다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지역의 곳곳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께서 저희 그 조사에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네.
각자 자기가 가장 그 일생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고 동네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마을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그 곳에 어떤 지형과 어떤 그 물건, 어떤 시설들과 기관들이 위치해 있고 공개 채용은 어디서 벌어졌는지 또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실제로 그 시체를 뭐 매장한 장소에서 알고 계신 분도 또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깊이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할 때 그냥 구두 말로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성 그 위성 지도 화면을 띄워놓고 함께 지도를 찾아가게 되면서
예.
북한의 그 작은 단위에 그 마을 또는 어떤 지역 단위마다 있는 사정들 역사적인 어떤 사건 기록들을 함께 조사를 하면서 위치를 그 위성 지도상에 표시를 하는 식으로
예.
저희가 나중에 중요하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야지 되고. 그 증거 확보를 할 위치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 조사와 관련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북의 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최근 독일에서의 공연에 이어서 지난 11일에는 서울 명동 성당에서 귀국 공연을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명동에 있는 한 은행 건물 지하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들로 이뤄진 하나통일원정대의 합창 연습 현장인데요. 하나통일원정대는 탈북 청년들이 활동하는 위두유라는 단체와 한국 출신 청년들이 함께 만든 원정대입니다. 원정대라는 이름처럼 독도를 출발해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는 등 세계의 한반도의 통일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통일원정대의 김영호 대장입니다.
저희 위주유는 2011년에 탈북대학 졸업생 8명에서 결성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탈북제 후배들을 돕자고 장학생 연결도 시켜주고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각 임원들이 한 명씩 해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 됐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마중물 로마케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독도 원정대라고 해서 저희가 가수 이승철 씨랑 같이 독도에서 이제 홀로아리랑과 그날이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이제 올해는 하나통일 원정대라고 예. 저희 작년 한 11월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올해 이제 독일에 가서 공연을 하고 7월 29일에 이제 네, 귀국했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8일까지 독일에서 공연을 마친 원정대원들이 서울에 돌아와서 또다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중요한 공연 때문인데요. 11일 저녁에 서울 명동 대성당 대성전에서 귀국 보고를 겸한 광복 71주년 통일기원 합창 공연을 열었습니다.
8.15가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독일 가기 전부터 이 공연을 기획을 했었고요. 이제 돌아오면 귀국 공연 겸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사할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명동 성당이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제 때부터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광복에도 이제 영향을 줬었고 이제 민주화 운동 때도 이제 그 중요한 장소였고 하여튼 그 명동성당의 그런 의미와 그리고 지적했던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서 뭐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렇게 허가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제 저희가 하는 공연은 의미 있는 이제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공연이라서 지금 저희가 공연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최초로 저희가 아마 공연을 하게 되지 않나.
하나통일 원정대 단원들 중에는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합창단에서 악보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단원들이 합창 음원을 녹음하고 원정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실력만 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희망까지 함께 커졌습니다. 하나통일 원정대와 함께한 전문 음악단체 카펠라 무지카 서울의 이경선 씨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정말 이 안에서 작은 통일을 저희가 이미 맛보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물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어떤 한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열정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텐투텐 연습이라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더운 날씨에도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또 녹음을 할 때도 새벽 3시까지 녹음을 정말 힘든 과정인데 다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줘서 저희가 연습하면서 같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정도 많이 들고 더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단원 김민성 씨는 대학 생활과 합창단을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합창단 활동을 통해서 한국 출신 단원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에요. 저 작년에 나와가지고 작년 11월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 올해 11월에 와서 3월에 대학에서 창입하고 이번에 길은 모임에 있어서 좀 참여하려고 해요. 독일에서 통일되니까 통일됐는데 그 장벽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정말 그 엄청 아픔을 느끼고 우리도 빨리 분단이 좀 하루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울려퍼지겠을까나 꼭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죠.
김경남 씨는 특히 이번 공연에 큰 의미를 뒀는데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공연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선구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거, 또 기초를 잡는다 할까요? 네. 곡식이 자라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씨앗의 기초가 저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원들은 하나통일 원정대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한국 출신의 이영원, 박영미 단원입니다.
17살 여기서 제일 막내고 소프라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좀 되게 좋은 기회였고 또 그런 의미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가지고 되게 감사했고 우리 나라도 빨리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독일 갔다 오면서 더 많이 들었고 거기서 되게 약간 울컥한 게 있었어요.
하나로 묶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또 그런 게 서로 너무 친해지고 독일 가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욕심 없고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지역별 그 어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고치기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금방 다시 좋아져서 지금 너무 좋아요.
탈북 청년들에게 통일이라 고향한 날입니다. 고향에 돌아가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남북 주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 1-800-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북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된 후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역에서 20mm 내지 60mm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7도, 또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27도. 해주는 구름 많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26도에서 최고 3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흥 역시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해산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2도에서 낮 최고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청진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원산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7도, 낮 최고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에서 1m 높이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에서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현철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BOA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소득신고서 등 납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클린턴 후보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1,06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34.2%의 세금을 냈습니다. 또한 전체 수입에서는 약 10%는 기부금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린턴 부부의 수입 중 약 300만 달러는 인세 수입이었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연설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었습니다.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팀 케인 후보 역시 납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케인 후보는 약 30만 달러의 수입에 25.6%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이번 납세 자료를 공개하면서 상대 진영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납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합의금 10억 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2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금액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위안부 관련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내용에 합의했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세르게이 이바노프 비서실장을 경질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외교관 출신인 안톤 바이노 부행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은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외교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2012년부터 크렘린 부행정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크렘린궁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할 법률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정책 이행을 감시하며 대통령을 위해 국내외 정세 분석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전 실장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난 4년 8개월간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바노프 전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연방보안국장으로 있을 때 부국장을 맡았었으며 국방장관과 제1부총리를 역임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캄보디아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12일 장윤곤 신임 북한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실 관계자는 훈센 총리가 장 대사에게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센 총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평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공식 협상을 원한다고 피델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특사가 밝혔습니다. 라모스 특사는 최근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해 후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모스 특사와 후 부부장은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비공식 논의는 양국 간 전반적인 협력의 길을 닫고 긴장을 낮추며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기 위해 공식 회담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1일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같은 날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다우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6% 오른 18,613의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 S&P 500지수도 0.5% 오른 2,185에 나스닥 지수 역시 0.5% 오른 5,2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급속한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IMF는 12일 발표한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2020년 6%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채무가 늘어나고 생산 설비 과정이 저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경기 침체를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중국 경제가 한계에 도달해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